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동 중이던 마지막 원자로가 전력망에서 차단됐다고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회사인 에네르고 아톰이 어제 밝혔습니다. 에네르고 아톰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폭격으로 인한 화재로 원자로 6호기가 우크라이나 전력망에서 분리 차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는 원전 주변에서 벌어지는 전투로 인해 전력선을 수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대부분이 5일 원전을 떠난 직후 폭격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서는 지난 한 달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폭격이 계속돼왔고 양측은 이에 따른 방사능 참사의 위험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러시아가 원전에 병력과 군사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세계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외교 정책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는 보수주의자들이 러시아어 사용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해외 문제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해온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주의 정책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러시아가 러시아의 세계의 전통과 이상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 연방은 해외 거주 러시아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이행하고 이익을 보호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도록 지원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해외 러시아인들과 러시아의 유대가 국제무대에서 다극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슬라브 국가와 중국, 인도와의 협력을 증대하고 중동,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사들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도 미국 관리들이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확인했다며 관리들은 러시아가 북한 군사 장비를 추가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북한산 군사 장비 구매는 러시아군이 수출 통제와 제재로 인한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러시아가 앞으로 북한 군사 장비의 추가 구매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서방의 제재가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장비와 무기를 대체할 러시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최근 침공 초기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 주변 등 여러 곳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카자흐스탄 외무부를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방문 기간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 다수의 양자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광물과 금속, 에너지를 공급하고 중국과 유럽 간 화물 수송지로 역할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할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이 됩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을 마지막으로 중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OPEC 플러스는 어제 화상회의 후 낸 성명에서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 감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OPEC 플러스 소속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은 8월 수준으로 다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럽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중국 스촨성을 강타한 지진으로 지금까지 66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중국 중앙방송 CCTV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지진국은 어제 오후 1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진앙은 스촨성 간쯔 장족 자치주 리딩현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수장들이 최근 하와이에서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미한일 3자 협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봄 가뭄과 코로나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 경제가 올해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며 개혁 개방이 살 길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은 3도에서 17도, 최고는 16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수장들이 최근 하와이에서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뒷배 역할로 지목받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포함한 군사적, 비군사적 고강도 대응을 점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 하와이 소재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세 나라 안보실장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 차례도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과 대응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 나라가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히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가자는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우려와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한일이 지난 6차례의 핵실험 때와는 차별화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은 5일 발표한 북한 7차 핵실험 시 대응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일시에 병행해 대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한의 대응 조치의 핵심은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차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교적 측면에선 북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한 비난과 추가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하되 중러가 반대할 경우 유엔특별총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엔특별총회 차원의 결의안 추진은 중러의 북한 편들기가 자신들의 국제사회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핵확산 금지조약, 즉 NPT 체제를 붕괴시키는 행위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중러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총회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하는 행위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자체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리면서 결국 그러한 질서 안에 같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노력의 한 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 미러 갈등 구도 속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중러가 안보리 추가 제재에 협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미한일 이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자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을수록 북한의 핵 관련 불법 행위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부각시키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시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단체와 개인에 취하는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에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선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했지만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 행위의 최대 파트너인 중국에 대해선 미중 경제 전쟁 확전을 우려해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핵심 카드라며 미 의회 등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만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 행정부의 태도가 강경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7차 핵실험이 하나의 그래도 모멘텀은 될 가능성은 그나마 있다. 제재를 만약 미국 바이든 정부가 결정한다면 당장 가장 그 중국의 핵심인 예를 들어 국책은행 같은 곳을 제재하기 매우 어렵겠죠. 대신에 중국 개인,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작은 기업들 그런 순서로 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군사적 대응 또한 이전과는 다른 범위와 수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 한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감행할 경우 미 한은 압도적 전력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대폭 끌어올리는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SBN 그러니까 전략 탄도미사일을 핵탄두를 탑재한 이 잠수함의 전진 배치라든지 아니면은 한반도 상공에 대한 B-1B나 B-50이나 북한이 압박이 되는 이런 전략무기의 수시, 상시 전개라든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혹은 참수작전이라든지 아니면 선제타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한미훈련이라든지 사실 수사는 많이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도 보고서에서 항모타격단과 상륙준비단, 이지스 구축함 전대,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잠수함, B-1B 폭격기, F-22 등 스텔스 전투기, F-15와 F-16 등 기존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군 등 기존의 미한 대응 전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미국의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추가 발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한국 자체적 대응 방안으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와 공동 발의국으로서 유엔 인권 결의안 참가,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특히 최전방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 지도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라며 7차 핵실험 감행 시 유효한 맞대응 카드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7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의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적대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19 군사 합의에 얽매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
미한 당국은 북한이 현재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복구를 끝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과 활동에 대해선 정밀 추적 감시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북한 남포항 석탄 항구에서 식량 포대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포착된 데 이어 인근 다른 항구에도 하얀색 포대로 보이는 물체가 가득한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이 대규모로 곡물을 들여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한 달간 북한 남포의 한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은 이 일대에 다량의 하얀색 물체가 유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28일 사이 촬영된 위성사진을 BOA가 분석한 결과 이곳에선 하얀색 물체를 가득 실은 대형 선박이 등장하고 곧바로 육지 부근에 하얀색 물체가 쌓이는 경우가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3일 이곳에는 적재함이 덮개로 덮여있는 대형 선박이 포착됐는데 다음 날인 4일 이 선박의 덮개가 열리면서 그 안에 실린 하얀색 물체가 드러났습니다. 24일에도 대형 선박 한 척이 하얀색 물체를 가득 싣고 이 항구에 입항한 데 이어 26일과 27일, 28일에는 점차 적재량을 줄이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동시에 선박 바로 앞 육지에는 전날보다 하얀색 물체가 늘어나는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이처럼 8월 한 달간 최소 11척의 선박이 하얀색 물체를 싣고 이 항구에 도착해 물체를 하역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에 석탄 대신 대형 선박들이 실어나른 하얀색 물체가 쌓여있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과거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했듯이 이 하얀색 물체가 포대더미며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포대 단위로 유입될 수 있는 물품이 식량인 만큼 내용물이 쌀이나 밀가루 등 곡물일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BOA가 이번에 추가로 포착한 하얀색 물체 유입 지점은 석탄 항구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항구입니다. 과거 이 항구에선 식량으로 보이는 하얀색 포대를 실은 선박이 종종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대형 선박 10여 척이 입항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작년 8월 이 항구에는 선박 두 척이 입항했고 그중 하얀색 물체를 나른 선박은 한 척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부각돼온 식량난으로 북한이 대규모 곡물 수입에 나선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국제기구 등은 올해 3월에서 5월 찾아온 극심한 봄 가뭄과 이후 발생한 홍수 피해로 북한 내 식량 사정이 열악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또 BOA는 최근 선박 관계자들에게 배포된 선박 수배 공고문을 통해 북한이 인도산 쌀 만 톤의 수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7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미화 515만 5,500달러치 약 만 톤의 정밀을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봄 가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도 북한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개혁, 개방 등 교류 확대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5일 최근 5년의 북한 경제 및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경제가 올해도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북한 경제를 분석한 결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당국의 국경 봉쇄 영향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이 기간 11.4%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2020년 이후 북한의 시장화를 대표하던 경공업과 민간 서비스업마저 성장이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가 지난 5년간 2000년대 이후에 회복 국면에서 이탈해 계단식 하강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실질 GDP가 이 기간 연평균 2.4%로 축소되고 대외무역은 2021년 7억 1천만 달러로 195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당국의 장기간 국경 봉쇄로 중국산 필수 소비재 수입이 중단되면서 관련 재화의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에서 관측되는 환율도 매우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제재와 국경 봉쇄의 충격이 북한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민들의 소득과 소비, 후생 수준도 크게 악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1990년대 경제 위기와 비교할 때 현재 상황이 그때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 대응해 북한 당국은 초기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 타결 등 대외관계 개선을 도모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은 미북 협상 재개를 통한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보다 제재 상황 아래서 돌파구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내세운 자력갱생과 정면 돌파전은 자체적인 기술과 자원으로 상황을 타개해보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2020년 이후 발생한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건 위기 속에서도 자력갱생 기조는 계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방역 우선 방침 아래 국경을 봉쇄하고 소재 국산화와 자원화를 통해 수입 자재에 의존하지 않는 국내 완결형 산업체계 구축을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비공식 시장 활동을 제한하고 북한 사회에 퍼진 남한 문화에 대한 사상적 통제도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경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가 2022년 현재 회복과 위기 지속의 기로에 서 있으며 봄 가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사 환자 급증 등으로 2022년에도 경제 회복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당국 발표 기준으로 7월 말 현재 480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의사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방역 단계를 완화하고 교역 재개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북한 경제가 현재 국경 봉쇄 상황 안에서는 더 버티기 어렵다는 의미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비상 방역 체제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통제 가능한 단계라고 판단되면 교역 재개나 다양한 방식의 외화 획득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는 가운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버티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가용 자원의 부족과 자본 노후화 심화, 낮은 기술 수준 등의 이유로 북한의 이러한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자 도입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체제의 획기적 변화를 통해 저생산성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5일 VOA에 북한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복을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경제는 단지 경공업과 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역이나 외환의 가용성도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t just light industry and service industries, it's the entire economy that has suffered.
뱁슨 전 고문은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외부적 요인에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와 시스템 붕괴로 인한 내부적 요인까지 겹쳐 북한 경제가 매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에 기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들의 도움만으로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경제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주변국과의 분쟁 등 여러 현안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충분한 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자유세계와의 폭넓은 교류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 only way out of this that I see is to get back into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경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인 것에 덜 집중하고 경제적인 일에 더 집중하면서 다른 미래를 향한 대화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체제 전환에 준하는 통 큰 개혁 개방과 획기적인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도 VOA에 한국은행 보고서의 분석에 대체로 동의한다면서 북한의 경제 침체는 외부적 요인보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경제 침체의 원인이라는 비난과 관련해 바이러스 자체와 북한 정부의 대응 두 가지 중 자신은 후자를 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다른 많은 권위주의 국가들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제 부진에 대한 좋은 변명거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중앙정부의 제한적인 경제와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올해도 북한이 경제 상황에 반등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과거 고난의 행군을 능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경제, 생산 시스템을 개혁하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 개혁 개방 시스템을 본받아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중국 유류 항구에서 포착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제재 선박의 출입이 금지된 유류 취급 항구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 원칙대로라면 중국 정부는 문제 유조선을 억류해야 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항구에서 포착된 대북 제재 대상 유조선은 예성강 1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선적의 예성강 1호는 현지 시각 5일 현재 중국 저우산항 개선 장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선 장소는 부두에 정박하기 전 선박이 대기하는 곳으로 현재 내성강 1호 주변에는 입항을 기다리는 다른 100여 척의 유조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개선 장소에서 북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는 섬 형태의 대형 유류탱크 지대가 보입니다. 크고 작은 유류탱크 약 160개와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 10개가 들어선 곳입니다. 유조선인 예성강 1호와 다른 많은 유조선이 유류탱크 밀집 지역 인근에 멈춰서 있는 현장 상황으로 밀어볼 때 이들 선박은 모두 개선 장소에 대기하며 유류항구에 입항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유조선, 그것도 제재 대상 선박이 중국 근해나 인근 항로에서 포착된 적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직접 개선 장소에서 입항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확인된 건 이례적입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7년 11월 예성강 1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유류를 옮겨 싣는 모습을 포착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엔 안보리는 다음 달인 2017년 12월 예성강 1호를 비롯한 4척의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인도적 목적이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이들 선박의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BOA는 중국 정부의 관련 사안을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현재 예성강 1호는 일반적인 선박 식별 방식인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 없이 해상이동 업무 식별 번호 MMSI로만 운항 중입니다. BOA가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서 해당 MMSI를 검색해본 결과 과거 이 MMSI를 이용한 선박은 예성강 1호뿐입니다. 또 과거 예성강 1호는 이 MMSI와 함께 IMO 번호도 함께 사용했는데 당시 IMO 번호는 현재 유엔 안보리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등재된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북한이 자체 보유한 선박의 MMSI를 다른 선박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박 세탁을 한 전력이 있는 만큼 중국 저우산항 개선 장소에 있는 예성강 1호가 실제로는 다른 북한 선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등은 북한의 선박 세탁을 제재 회피 행위로 규정한 바 있어 이 경우에도 제재 위반 논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활동이 중국 저우산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와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 화물선 여러 척이 중국 저우산 인근 해역으로 석탄을 운송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수십 척의 북한 선박이 저우산 인근 해역에 머무는 장면이 촬영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유엔 회원국 한 곳의 분석을 인용해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이 64차례에 걸쳐 55만 2,400톤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 근해와 항구로 운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에서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양을 연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유류를 공급한 나라들이 매월 이 수치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관련 결의 채택 이후 줄곧 이 같은 정상 유통 경로 대신 공해상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류를 실은 유조선을 자국에 입항시키는 방식으로 유류를 수입해왔습니다. 또한 매월 유엔의 대북 유류 공급량을 보고해온 중국 정부는 북한에 건넨 유류가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가 아닌 아스팔트의 재료인 석유엽청과 윤활유 등 비연료성 유류라고 보고해왔습니다. 공식 경로를 통한 북한의 유류 수입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예성강 1호를 억류하지 않을 경우 예성강 1호가 저우산항에서 유류를 실을지 아울러 이런 내용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될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직 미국 관료들이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의지는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미국의 관점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영내에 제기하는 위협, 타이완 등 이웃국가에 대한 중국의 증가하는 강압적 행위, 우려되는 러시아의 영내 영향력 등을 거론했습니다.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s really indispensable at this moment.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등과의 협력 없이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안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동북아의 각 동맹들에 대한 안보 의무를 더욱 잘 이행하기 위해선 한국과 일본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그동안 여러 미 정부가 3자 협력과 공조, 훈련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올 들어 다양한 형태의 3자 회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 정상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4년 9개월 만에 회동했습니다. 또 6월과 7월 연이어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과 외교장관 회담이 각각 열렸고 지난 1일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3국 안보수장들이 만나 북한과 중국 문제를 비롯해 3국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어 7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3국 북핵수석대표들이 회동하며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 대사대리는 이와 관련해 안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 걸쳐 강화된 3국 협력은 질서에 기반한 국제규범을 형성 유지하며 3국이 약속한 핵심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우선순위 노력에 가시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3국 협력은 우리가 함께 직면한 역내와 국제적 도전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최근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림팩과 피치블랙 등 미한일이 모두 참여한 다국적 연합훈련이 이어진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역내 핵심 관심사인 타이완 해협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f course, the Taiwan Strait is critical to Japan and South Korea. For transit of commerce and economic goods. So,
타이완 해협은 한국과 일본의 상업과 교역을 위한 핵심 지역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 3국 모두의 이익인 만큼 이 영역에 대한 3국 협력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입니다. 백스의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한일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3국의 국가안보와 번영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일 하와이 안보실장 회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 약속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바탕으로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미한일 3국이 안보, 가치, 경제 등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진단하면서도 한일 관계가 여전히 3국 협력의 도전 요소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애석하게도 한일 관계의 문제적 성격이 종종 어려움을 제기하며 3자협력과 조율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목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새 정부 모두 3자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good news is that I think there is serious attention being given in Seoul and Tokyo to ways to try to improve.
한국과 일본 모두 과거의 차이를 관리하며 더욱 투명하고 협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진지한 관심을 보인다는 진단입니다. 또 이런 노력이 3자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상대의 우려를 수용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대통령과 외교장관 등 한국 측에서는 과거의 장애물과 걸림돌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면서 일본 측도 한일 기본조약 해석을 둘러싼 이견 등 현안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국무부에서 한국과 일본 문제를 다뤘던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 대사대리도 지난 10년간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은 3국 협력을 발전시키고 최적화하는 데 실제로 장애물이었다고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두 나라의 온도차를 지적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며 한국의 핵심 이익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본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지도가 낮은 한국 대통령에겐 심각한 정치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쟁점인 일제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도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달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는 국내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며 당분간 한국과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양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랩슨 전 대사대리는 분석했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 결과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거사 문제를 해소할 계획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정부는 모두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듬해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문제 등의 양국 관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채널의 양자 협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국과 일본 안보실장들은 3자회동에 앞서 양자회동을 진행했고 이번 주에는 두 나라 북핵수석 대표가 도쿄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또 오는 7일 서울에서는 6년 만에 양국 국방차관회담도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외교안보실장은 2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한국 측은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양자 현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오는 9월 뉴욕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의례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여전히 이견 해소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다른 중요한 양자, 영내, 국제 현안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유코 나카노 일본 담당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관계 복원을 위해 지난 몇 달간 노력하는 모습을 봤고 일본 정부도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현재 높은 기대치를 갖는데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 감지된다며 일본 당국자가 한일 정상회담 조율에 대한 한국 측의 발언을 부인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카노 연구원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자민당 인사들과 통일교회 유착의혹 등 국내 정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일본 입장에선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이 없는 한 지금은 정상회담에 뛰어들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한 연합군사 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끝난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한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은 창설 이후 최대 연합합동 화력 운용 훈련을 진행한 데 대해 미한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폴 라케모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일 미한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쉴드를 마친 후 우리는 한반도의 자유, 인권, 평화와 안정에 전념하는 미한 동맹과 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케모라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 인터넷 사회관계망 페이스북에 을지 프리덤 쉴드가 성공하는 데 기여한 모든 남녀에게 감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대규모 미한 연합 연습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수도권을 방어하는 일부 훈련과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숙달하는 2부 훈련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2019년 이후 연중 분산에서 시행하던 각종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이번 연합 연습 작전 계획에 기반을 둔 훈련 시나리오를 상정해 시행함으로써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 미한 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은 이번 을지 프리덤 쉴드 기간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영 능력 평가도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은 지난달 31일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이 2015년 창설된 이후 최초로 최대 규모의 사단급 연합합동화력운영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은 이번 연합합동화력운영훈련은 제2보병사단이 화력을 통합하고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대변인은 지난 1일 미한이 연합합동화력운영훈련을 수행한 배경을 묻는 부유의의 질의에 함께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과 미 육공군 장병 등 천여 명이 참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주요 참가 부대는 제2보병사단과 우리 예하여단, 한국수도기계화보병사단 16여단, 미 제7공군이며 이번 훈련은 한반도 전역의 네 곳에서 실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전 세계에서 한미동맹보다 강한 동맹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타이완 정책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동맹국으로 지정해 대규모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인데 타이완 문제에 대한 동맹국과의 공조 방안도 명기돼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부의회가 오늘 14일 전체 회의에서 타이완 정책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 속에서 의회에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법안은 민주당의 밤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지난 6월 공동 발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타이완 정부를 타이완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고 타이완과의 외교관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타이완을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다자 무역협정과 국제기구에 타이완이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 증진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특정 국가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동맹과 함께 맞설 것이라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동맹과 공동 대응을 통해 타이완의 현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중국의 무력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맹 파트너들과 공조함으로써 그와 같은 무력 사용을 억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중요한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다른 조치를 식별하고 개발하는 한편 비대칭 방어 전략을 포함한 타이완의 군사력을 교환하고 여기에 자원을 제공하며 이를 현대화하기 위해 타이완과 협력한다는 보관을 미국의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안은 또 일본과 같은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영토 보전을 위해서도 타이완을 방어하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국가안보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타이완의 현 상태를 변경시키려는 중국의 무력 사용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동맹, 파트너들 간 공동 노력의 진전 상황을 향후 5년간 내년 의회에 보고할 것을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장관 등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미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미군과 타이완군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신설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 6월 법안 발의 당시 미국과 우리의 협력국들이 양원관계의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고 타이완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타이완과 협력할 중요한 기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을 역내 경제구조에 포함하고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역정보 작전에 맞서 싸울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이엄 의원도 당시 성명에서 타이완에 관한 한 우리의 대응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공산주의의 침략에 반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법안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한국 전쟁 중 사망한 버논 저드 육군 병장의 이름을 딴 도로의 맹명식이 거행됐습니다. 저드 병장의 유족과 후손들은 이제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의 소도시 브루스터시를 가로지르는 도로에 지난 2일 새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표지판에는 육군 병장 버논 저드 기념 고속도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표지판 바로 아래는 군화와 소총, 철모를 형상화한 목재 조각이 설치됐습니다. 새 도로 이름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이 지역 출신 버논 저드 병장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명명식에는 크리스티나 로그너 오하이오주 상원의원과 저드 병장의 친척 20여 명이 참석했다고 로그너 의원실이 전했습니다. 로그너 의원은 오늘 우린 숭고한 희생을 한 버논 저드 육군 병장의 삶과 유산을 기린다며 그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 싸웠으며 우리 모두는 영원히 그에게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하이오주 의회는 지난 4월 브루스터의 엘튼대로 약 1.6km 구간에 버논 저드 병장의 이름을 붙여 기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으로 10남매 중 한 명이었던 저드 병장은 1950년 미 육군 25보병사단에 배속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그해 11월 북한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함께 붙잡혔던 포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저드 병장은 이듬해 평안북도 북진 다리골 포로수용소에서 영양실조 끝에 22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6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보낸 55개 상자에 그의 유해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군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유해를 최종 확인해 2019년 9월 생존해 있는 저드 병장의 동생들과 조카들에게 인계했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후 가족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저드 병장을 기리기 위해 도로 이름 개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의 조카들은 버논 삼촌의 이름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영 기억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을 통해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이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배의 부모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북한 인권유린 실태 고발을 위한 연대를 다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대진 씨가 북한 인권유린의 상징이 된 오토 원벼의 부모로부터 자택 초청을 받아 오는 17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진 씨는 5일 BOA와의 통화에서 13일부터 시작하는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원비어 부모에게 면담을 요청했었다며 좋은 소식을 전해들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 오토 원비어하고는 그 사고 직후 이제 북한하고 북한에서 일어난 그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좀 그 조언도 듣고 또 연대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꾸준히 연락을 취해왔었거든요. 저요. 자택으로 초청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고 또
그러면서 원비어 부모에게 동생 죽음에 대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을 방안, 특히 북한의 자산 동결 등 재판 사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북한하고 상대를 해서 소송도 하고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겼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좀 조언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목소리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상식성이 있으니까 원비어 가족들하고 연대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비어 부모는 아들이 지난 2016년 1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숨지자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은 북한에 5억 133만 달러를 배송하도록 판결했고 원비어 부모는 지난 1월 뉴욕주 감사원이 압류한 북한 조선 광선은행의 동결자금 24만 달러를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5일 BOA와의 통화에서 이 씨의 자택 초청 등 면담 관련 질문에 이 씨를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원비어 부모를 만나는 자리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한국 국민의힘 의원이 동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 자유 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합니다. 총회에는 하태경 의원 외에 지성호, 홍석준, 항보승희 의원과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 황우여 상임고문, 권인경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가합니다. 이래진 씨는 11년 만에 워싱턴에서 총회가 열린다고 들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동생의 죽음을 비롯한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를 규탄하고 북한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기 전까지 동생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 3일 만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도 이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을 방문하는 민주 세계 시민들이 좀 더 안전을 보장받는 그다음에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엔 연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엔의 존재 이유를 내가 연설을 함으로써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달라.
이에 살몬 보고관은 유족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연대를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이래진 씨는 전했습니다. 이 씨의 동생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근무 중 실종됐고 하루 만에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피살됐습니다. 북한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해양경찰은 이 씨가 자진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9월 유엔 총회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이 사건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한국의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대준 씨 사건을 다루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무장하지 않은 한국 시민인 이대준 씨가 북한이 통제하는 해역으로 표류했다가 북한 해군에 의해 처형당했다면서 문 정부는 평양을 향한 비난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 씨가 탈북하려 했다는 의심스러운 주장을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자료 수집차 지난달 29일 첫 방한한 살몬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한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 정권이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제 실종이 인권의 문제이자 동시에 반인도 범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5일 북한의 강제 실종 문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의에 수십 년에 걸쳐 이 문제를 북한에 제기했지만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희생자들의 생존 여부와 소재에 관한 정보를 당장 공개하라는 국제 앰네스티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정부나 권력에 의한 개인의 실종을 의미하는 강제 실종이 인권의 문제이자 동시에 극악한 범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강제 실종은 심각한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항상 주시 대상이라고 국제 앰네스티는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긍정적 변화가 보일 때까지 국제 앰네스티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가 불철주야 감시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유엔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에서는 북한의 강제실종 실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강제실종은 권위주의 정권이 선호해온 범죄 행위라며 북한에서도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역시 북한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실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행방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을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 갔다며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8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소 5만 명의 국군포로가 전쟁 후에도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채 광산 등 열악한 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과 일본 정부가 협력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제1한인 9만 3천여 명을 북한으로 보낸 제1한인 북송 사업 역시 납치와 강제 실종으로 분류했습니다. 대다수 제1한인들은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을 믿고 북한행 배에 올랐다가 북한에서 빈곤, 박해, 강제 노역 등에 시달렸습니다. 근래에 북한은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해온 김정욱 씨 등을 포함해 6명의 한국인들을 체포하고 북한에 장기 억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는 2013년과 2014년 사이 체포돼 8, 9년째 북한 감옥에 수감 중이며 최근에는 이들의 행방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6년 9월 6일 소련 비행사 빅토르 벨렌코가 전투기를 몰고 망명합니다. 일본 하코다테시 공항에 소련 공군의 벨렌코 중위가 조종하는 미그 25기 한 대가 무단 착륙을 감행한 것입니다. 빅토르 벨렌코는 비행기에서 내려 바로 미국 망명을 요구합니다. 당시 미그 25기는 소련의 최신의 전투기로 서방 세계에 위협을 주는 고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 막연히 알려져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서방 진영에서는 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그 25기를 탄 소련 비행사가 미국 망명을 요청하며 자연스럽게 미그 25기가 미국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소련은 바로 비행기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미국과 일본 방위청이 합동으로 미그 25기를 해체 조사한 뒤 정밀 분석하고 70일 만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벨렌코는 1976년 9월 9일 일본 착륙 4일 만에 미국으로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1620년 9월 6일 청교도 102명이 유럽을 떠나 메이플라워호의 승선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납니다. 메이플라워호는 프랑스와 노르웨이,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들과 영국 사이에 포도주를 운반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에 승선한 이들은 영국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식민지 회사로부터 버지니아 지역 토지 권리증을 사서 목숨을 건 대서양 횡단에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미국의 최초의 미국인이라고 불리는 필그림 파더스들입니다. 이들은 두 달여간의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혹독한 추위와 괴혈병으로 승객 가운데 절반이 사망합니다. 기아에서 그들을 구한 것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주고 평화협정도 체결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사이의 피로 얼룩진 전쟁은 19세기 말까지 계속됐고 이후 원주민들이 완전히 패퇴한 뒤인 1924년 원주민들에게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를 살펴봅니다.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 내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